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회견을 열어 북조선의 단도미사일 발사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북조선이 또다시 단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비행 상황을 감안하면 ICBM급으로 여겨집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사일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하여 위기 관리에 만전의 태세를 취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평화적 해결에 강한 의지를 짓밟고 이러한 폭거를 향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조선에 엄중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긴급 회의를 요청합니다. 국제사회는 단결하여 제재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한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압력을 최대한 높여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력한 일미 동맹 하에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9일 북조선의 단도미사일 발사 사안 후 실시된 아베 총리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내용에 대해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과 일미 전화회담을 갖고 오늘 새벽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의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일미 동맹하에 북조선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고 그 정책을 바꾸는 것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속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동아시아 축구연맹과 2017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아시아 축구연맹과 일본에서 개최하고 있는 2017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는 동아시아 축구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시아 나라들의 축구팀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일본에서 진행된 2017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를 소개하기 전에 동아시아 축구연맹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축구연맹은 2002년 일본과 한국의 축구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축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2002년 5월에 발족한 기구이며 본부는 도쿄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일본과 한국, 중국 세 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이 세 개 국가는 매해 자동적으로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배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나라는 본 대회 출전에 나가기 위하여 예선전을 걸치며 1위를 획득한 국가가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축구연맹은 2년마다 동아시아 월드컵을 개최하여 현재 일본, 한국, 중국, 북조선, 몽골, 타이완, 홍콩 등 10개 국가 및 지역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축구연맹에 속해 있는 10개 국가 및 지역의 참가팀은 예선 대회를 걸쳐 4개 팀이 경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는 남녀별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2003년에 제1차 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한 이후 2년마다 일본, 한국, 중국의 3개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자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의 제1회 대회는 2003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7회가 됩니다. 한편 여자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제1회는 200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가 6번째 대회입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2017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는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남자 축구는 도쿄도 초후시 아지노모토 경기장에서, 여자 축구는 지바현 지바시 소가 구기장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저는 12월 9일 오후 도쿄의 아지노모토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의 일본 대표와 북조선 대표의 경기를 텔레비전에 실황 중계로 보았습니다. 북조선 대표에는 제1 조선인 선수가 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감독이 노르웨이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경기는 개시하자마자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방이 골을 넣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은 무승부로 끝나고 후반전이 들어와서도 북조선의 끊임없는 공격은 계속되고 일본 팀은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가 하고 생각한 후반 경기가 끝날 무렵에 이대구치 선수가 골을 넣어 1대0으로 일본 팀이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북조선 팀은 경기에서는 졌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경기 후 12월 12일 오후 도쿄 아지노모토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의 북조선 대표 대 한국 대표팀의 경기에서는 북조선 선수의 자체 골로 한국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편 12월 8일부터 시작한 여자부 축구의 북조선 대표팀은 중국을 2대0, 한국을 1대0으로 승리하여 동아시아의 강자인 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도 축구는 가장 인기가 있는 체육이지요. 일본에는 국민적인 체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야구와 축구가 인기입니다. 일본에는 프로 축구팀이 아주 많고 따라서 우수한 선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프로 축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도 아주 많습니다. 다만 이번 동아시아 축구 대회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일본 대표 선수들은 별로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의 텔레비전에서는 일본에서 진행된 2017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의 여자 선수들의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네요. 여러분들은 북조선 여자 축구팀의 활약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동아시아 축구연맹과 일본에서 개최한 2017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소식을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18일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달 12일 날에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은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 대서양의 협회라는 아틀란틱 카운슬이라는 좀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연설을 좀 외교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 그 연설은 그 2017년에 트럼프 정권의 대외 정책에 관해서 이른바 총괄을 하는 이러한 내용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조선 문제, 핵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많이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중동, 그라파 그런 그 문제들에 관해서도 많은 그런 시간을 쓰고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설을 좀 끝난 후에 15분 동안의 질문 시간이라고 할까 질의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북조선 문제만 집중해서 언급을 좀 틸러슨 국무장관은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틸러슨 이른바 북조선 문제에 관한 발언이라는 것을 좀 주목을 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좀 받았던 것은 질의 응답 시간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만약에 좀 북조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미국이 대화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용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근데 먼저 하는 대화 먼저의 대화에 관해서는 존재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야기가 트럼프 정권의 북조선 전쟁의 정책 변화 경전을 좀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주목으로 좀 마스컴 쪽에서 오롱게 쪽에서 많이 했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원래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한 것은 북조선이 먼저 비핵화에 관한 그런 태도 표시 의지 그런 것은 좀 다 좀 그 성의 있게 보여준다면 이런 것을 전제로서 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제 조건 없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정책이 바꿨던 거 아닌가란 그런 해석이 이 마스컴 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 이런 그 지루이 음탐 시간에서 하는 그런 디라선 금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이전에 전 그 트럼프 정권의 입장한 거에 관해서 뭐 약간의 유난선을 한 것은 좀 가지게 되도록 했던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좀 반쯤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변화는 없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설 부분에서 디라선 금장관이 어떻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북조선이 대화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미국이 대화하는 좀 여유가 있다고. 막 그렇지만은 북조선이 만약에 그런 것은 좀 원하고 있다면 먼저 북조선이 좀 별도의 선택을 한 것은 하고 싶더라.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 좀 대화의 테이블을 좀 책상에 좀 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디라선 금장관이 말을 했었습니다. 별도의 선택이라는 뜻은 물론 비핵화입니다. 협력이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먼저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이 주장해왔던 것으로 좀 변함이 없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시간에 디라선 금장관이 먼저 하는 그 대화 그것은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하는 대화가 왜 좀 중요하다고 하면 미국이 좀 그 김정은 지도부하고 교섭할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김일성 시대 때, 김정은 시대 때는 교섭을 좀 해봤습니다만 김정은 지도부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으로서 볼 때 김정은 지도부가 어떤 것을 생각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게 모른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게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뭘 생각하고 뭘 원하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전달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화 때는 이런 것만 하루 그 대화이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디라선 금장관이 의식해서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의 전체 변화란 것은 별로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대해서 북조선이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건데 북조선 입장에서 볼 때 역시 트럼프 정권의 정책도 점점 좀 변하고 있다. 유난성 생기고 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양보를 좀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도발적인 좀 행위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만약에 북조선이 이렇게 오해한다면 반드시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반론한 것은 너무 강경하게 군사적 선택 가지 점포하면서 하는 너무 강력한 반응 나올 테니까 너무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북조선이 이런 행동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원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수이치시, 마스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우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n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Hz로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부터는 7290kHz로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